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더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이 시작을 알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교회의 사명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 교회가 무슨 사역을 이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작점에 이 사명을 알려주시고 이 사명에 따라서 이제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 사역들이 이어져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누가가 썼고 그리고 같은 한 권의 책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하고 사도행전 이제 1장의 교회 사명을 알려주는 부분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한번 가보시겠어요? 24장 44절에서 49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하고 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제 반복이 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눠주시는데 그때 하신 일이 성경을 풀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시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말씀이 모두 다 거기에 중심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모든 구약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다 풀어서 예수님에 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으로 오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그 약속을 이뤄주실 텐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구하라 뭐 얻을 것이요 뭐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런 모든 말씀들 계속해서 구하라 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구하라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구하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하라는 중심 내용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때를 구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모든 구하라는 것이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으며 기도하며 구하라. 성령으로 오시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구하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실 때에 가장 복된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구원 역사 속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고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 알려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에 곧 뒷구절에 우리가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령님이 오시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다 전해질 거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땅끝까지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의 증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그래서 가장 복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그 약속이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시면 성취될 거라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성취된 가장 복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이것을 가리키는 한 구절을 좀 찾아가 볼게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사야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2장 2절에서 3절.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이다. 자, 말이래. 즉 마지막 때가 오면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때,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는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방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여호와의 산으로 천국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올 거라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만방으로 전해지게 하실 것이다. 그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나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듯이 여기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만방으로 나아가 이제 그 만방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천국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가장 복된 시대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지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져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천국으로 불러 모아지는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가장 복된 시대. 그리고 성령 세례의 시대. 성령 세례의 시대란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 세례가 임하는 시대.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 세계 만방 곳곳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적인 구원 역사적인 의미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미 세례 요한도 이것을 예언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시대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누가 얘기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근데 이 말씀을 누구도 했죠? 세례 요한도 했죠.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부어지는 성령 세례가 오는데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원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새는 너무 성령님이 잘못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진리 복음으로 불러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고 이제 교회로 세우시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성령 세례다. 그죠? 구약에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때, 그리고 성령 세례의 시대는 전체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처음 일어났던 일들이 뭐죠?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각자 자기네들이 있던 곳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듣는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게 뭘 보여주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님의 그 증거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세계 만방으로 다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하고 성령 세례 시대를 우리가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의 때가 임할 거라는 것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죠? 질문에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스라엘이 세상적에서 회복되는 걸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었죠.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는 것으로. 그래서 아직 진리의 성령님이 강림하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체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아직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아직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세요. 7절에서 8절에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나라가 세워질 거야. 전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그 회복을 얘기하시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걸 고쳐주시죠. 거기다가 그 전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때는 기한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아버지께 달려있다. 이 말씀도 같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전체가 하나님 백성들이 다 회복하는 때 그때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도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 올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령님께서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에게 부어져 예수님 같은 증인으로 세워 예수님의 사역을 이뤄가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사명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그 지상명령과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이 교회에 주시는 사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1장 8절 안에 전체 사도행전의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의 흐름이 1장 8절 가지고 이어져요. 그래서 이 구절 안에 또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현실이 있고요. 이 구절 안에 우리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구절 안에 교회의 사명,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부르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 안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과 특권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그저 단순히 우리도 예수님 잘 전도하고 살아가자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안에 넘쳐나게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배울 텐데 구원 역사적으로 성취된 현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witness라는 거죠. witness. 원래 우리가 witness 하면은 보통 어디서 많이 쓰이는 단어일까요? 이 지상명령에 쓰인 증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는 법정 용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아홉 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 이렇게 법정이 열렸을 때에 그 목격, 증인 뭐 이런 게 세워지잖아요. 그랬을 때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올바른 증언을 하라는 걸로 작은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란 작은 의미에서 법정에서 증거하는 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의 증거에 따라 옳고 그름이 판명이 되고 무죄, 유죄가 판명이 되고 더 나아가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증인은 오직 진실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러한 증인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진리만을 증거함으로써 옳고 그름, 죄와 또 그 죄를 선포하고 무죄와 유죄를 결정하시고 살고 죽는 것이 예수님의 진리 복음에 달려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 진리 속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누신다는 거죠. 신자와 불신자, 의인과 악인, 거기에 따라 생명과 사망, 아니 천국의 영원한 축복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그 증인의 증거에 따라서 내려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원래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 복음 말씀으로 이렇게 양과 염소 가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을 이제 교회에 맡겨서 교회가 예수님과 같은 증인이 되어 이제 이 사역을 하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자신의 삶으로 이 증인이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세상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로 확 나눠버리세요. 두 부류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사도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요. 사도시대가 지난 후에는 이제 교회의 복음사역으로 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올바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는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의 이 복음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과 악인, 생명과 사망, 천국의 축복과 지옥의 형벌, 갈 자들을 나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하나님의 법정과도 같은 역할도 있다는 거죠. 증인의 역할. 그 사명을 교회가 올바로 감당하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부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상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좀 볼 필요도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1절에 이사야서 43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10절에서 11절 예, 4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증인으로 세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혹은 선지자. 그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이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따라 축복도 내리고 심판도 내리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에게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라 너를 내 증인으로 세웠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제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말씀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교회와 사도들을 세워 너희는 내 증인이라 그리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혹은 선지자들을 택해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 교회를 세우시며 너희는 내 증인이라 땅끝까지 가서 내가 구원자임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교회에게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자기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만이 오로지 구원자임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과 심판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누구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시요 심판자이신 그분이 오로지 그분이 그와 같은 자신에게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말씀을 풀어 전할 수도 없다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귀한 사역과 사명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 사명을 그러면 누구에게 주시고 이루게 하셨느냐. 먼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에게 주시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데 사도들만 이 사명을 이루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사도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지만 사도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를 세우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사도들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에서요. 이제 교회를 이제 정의 내릴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의를 내리는 게 있는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예수님의 교회를 어파스톨릭 처치라는 말을 붙여요. 어파스톨릭 처치, 사도적인 교회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고 사도에게 주어진 권세를 이어받는 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어요. 이런 지상명령,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예수님이 먼저 성취하셨고 사도들을 세워서 이어가게 하셨고 이제 교회를 세워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교회는 또 교회를 세워서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데오빌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연결할 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가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가장 처음 그리고 누가복음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을 통해 친히 자신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걸로 끝나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전하는 모습으로 끝나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사도의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사역에 사도들과 교회가 참여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역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끝까지 사역하지 않고 전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여기에 각 성도들도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여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며 이제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사명을 어디에 주셨냐?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다른 곳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파스톨릭 처치라는 말이 사도에게 주어진 사명과 권세를 이어받는 것은 교회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하늘문을 닫고 여는, 하늘에서 메고 푸는 이 권세를 하게 하신 것, 이건 원래 누가 하시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고 닫아요? 예? 하늘에서 막 메고 푸는 일을 하세요? 이거 다 누구 사역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맡기시고 같은 권세를 주셨느냐? 여기 뭐라고요? 베드로야, 너는 교회니.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뭐예요?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가 뭐했죠? 16장에서 신앙 고백했죠.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성도를 교회로 세워서 이 교회에게 예수님의 사명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요 교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 하늘에서 메고 푸는, 하늘문을 닫고 여는 이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삼고 말씀 가르치고 세례주는 일, 이 사명 누구한테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를 주신 곳,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루는 거예요. 말씀 사역, 성례 사역, 치리 사역, 오직 당회가 있고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 교회가 이루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지상명령은 교회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아닌 곳에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감독 아래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선교사가 되고 선교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부르고 교회가 세우고 교회가 보내고 교회가 감독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마음대로 사역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감독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전도도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교회 중심으로 올바른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목적은 교회 중심이라는 거죠. 지상명령을 이루는 영광의 특권,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특별히 요새는 요새 시대가 그래요. 무부모니 하도 많은 시대인데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려는 사명을 이루자고 해서 교회 밖에서 교회와 상관없이 만든 개인적인 사적인 단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그러죠. 왜?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조직을 세우고 이런 기관들을 세웠다. 물론 맞아요. 교회가 잘 못해요. 우리가 사명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 신실하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교회가 잘하든 못하든 교회 중심해야 됩니다. 왜?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교회를 예수님 삶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교회 사역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못한다고 예수님이 못하실까요?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 정말 저 요나같이 불순종한 선지자라도 들어서 하십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열심히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순종이 항상 먼저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곱 교회에 주시는 그 계시록의 말씀도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순종으로 잘 참여한 것으로 칭찬하시고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꾸짖으시는데 예수님이 그 칭찬하시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잘 이뤘는가 예수님의 증인이 잘 됐는가를 꾸짖으시고 칭찬하실 때 다른 곳을 향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만이 아니라 직분자만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교회에 속하게 하신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과 천국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교회가 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하게 하셨다는 거죠.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 교회가 무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꼭 교회에 속해야 되고 왜 꼭 교회 가야 되고 왜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가 다 못한다. 그래도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받고 예수님의 권능에 힘입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영광의 특권을 교회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행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으로도 이루지만 그 가운데 성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더 큰 의미는 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삶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 자신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부어주신 교회가 예수님처럼 하라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며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불러 모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복된 영광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메고 열고 천국 열쇠를 가진. 그래서 교회에 주신 치리의 권세가 너무나 이게 굉장히 막중하고 굉장히 무거운 거죠. 우리 삶에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부르심은 없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예요. 왜 살아가게 하실까요? 빨리 천국 데려가시지. 예수님 증인으로 살다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여. 너희들의 모든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라. 형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있을 때, 함께 교인이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의 기쁘신 뜻에 우리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오직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천국을 끝까지 전하며 잃어버린 예수님의 백성들을 찾고 구원하는 일을 해달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에 모으는 이 사역을 하게 해달라. 이 사명이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으로 사명으로 사역으로 부르신 우리 교회의 복된 현실 그리고 영광과 특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우리 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로 더욱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모든 사역과 교제와 삶 속에 예수님만이 나타나시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